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무더운 여름철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옷이 이가 당신 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실력도 쌓고 재산도 불리고 이런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점점 자라게 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쑥 자랐다가 떨어졌다가 쑥 자랐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근데 언제 믿음이 떨어집니까?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딴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배 빠질 때, 예배 잘 안 드릴 때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 생활에 무릎이 약할 때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큰 거목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약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 또는 목사님들을 뵐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큰 인물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고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힘이 없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이 겉모습이 노쇠해지면 왠지 모르게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아버님도 우리 선생님도 연약한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명의 제자를 보내어서 엿듣는 질문을 합니다. 옷이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부터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 맞습니까?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믿음이 약한 모습을 그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심신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때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요. 아니 법을 떠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타락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왕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는 가운데 심신이 지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로마군 침략자들을 내쫓고 이 타락한 왕들을 내쫓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악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 향해서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이 사회를 요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말을 못하는 노아, 벙어리들의 말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도와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아닙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 이 정죄를 하면서 죽여라, 악을 없애라 라고 외치는 것이 옳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죄를 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던 사역 간에는 큰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 이 의심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직장에서도 나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피부치질조차도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억울함,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96장 찬송가는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약함 속에 은혜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면서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연약함,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에요. 아니 요한아,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어? 너 옛날에 너가 어디 갔었니? 어디 갔니? 하면서 요한의 믿음이 약해짐을 책망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진짜 메시아야. 너 분명히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던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을 봅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파하는 곳을 안수하여서 고쳐주시고 악귀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료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딴 거 할 거 없고 가서 내가 했던 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라는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아시안게임, 86 아시안게임 통역을 갔었는데 그 중국 대표단, 그 선수촌 안에 중국 대표단 통역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캐비넷, 옛날에는 캐비넷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캐비넷을 갖다 놓고 사무용도로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번호 잊지 말라고 번호를 이 저 펜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35, 21, 70.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캐비넷 번호 보고 아 번호 돌리면 된다 하고 열심히 돌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안 열리는데 한국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숫자가 있으면 숫자 맞춘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는 비밀. 오른쪽으로 첫 번째 숫자. 그리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려서 두 번째 숫자. 다시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려서 세 번째 숫자를 맞추면 딸깍하고 열려요. 한국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은 모르고 한국 사람만 아는 비밀이다. 예,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과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죽었던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2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의 유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이사야서 61장 1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 굳이 하지 않으셔도 말씀하지 않아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오실이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실족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회사나 직장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다 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이시며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견고한 믿음으로 나오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이가 정말 당신이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그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며, 또 그가 마음이 위축되어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이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가지면서 담대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견고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